데이비드 이메뉴엘 박사, 세션 1, 출애굽기 시편 136편. 저작권 2024 데이비드 에마누엘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아어 데이비드 이메뉴엘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서론, 시편 136편, 후렴 전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이메뉴엘 박사입니다. 나는 이곳 나이에 칼리지와 얼라이언스 시얼라지켈 세머네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배경은 원래 컴퓨터 과학이었지만 얼마 후 그것을 포기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11년 동안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약 성서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일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나오는 출애굽 모티브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어 시를 많이 썼을 뿐 아니라 고대 근동과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음 몇 개의 비디오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출애굽 모티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 모티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제 주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시편에 나타나는 출애굽 모티브를 연구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 모티브 자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는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의 모티브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전통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티브에 대해 더 많이 읽을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에 그 모티브가 반영되는 것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전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서문을 쓰면서 여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바로는 그렇습니다. 출애굽 모티프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 중 하나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내 영어 내성 때문에 그것이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썼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지도교수에게 소개 초안을 건네주었고 그는 그것을 보고 한 가지를 수정했습니다. 그가 한 수정은 바로 이것이었다. 출애굽 모티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이며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지배적인 모티프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티브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시편에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본 다음 모티브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이 특정 강의를 위해 선택한 다섯 편의 시편인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출애굽기에 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크로스 장르, 즉 특정 장르가 없다는 점입니다. 헤르만 궁케, 허먼 건케, 이 원래 정의한 장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애도, 찬양의 노래, 감사의 찬송 등 모두 시편 수업의 다른 동영상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엑소더스 모티브가 실제로 적용되는 단일 장르는 없었지만 이는 우리가 크로스 장르라고 부르는 것이며 다양한 장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편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편 66, 77, 95, 114편과 같이 출애굽기에 대한 작은 언급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막 시대를 반영하고 또한 정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외에 다른 시편에도 출애굽 전통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는 아마도 시편 14편이 적어도 한두 편은 있을 것입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출애굽 모티브를 다루거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내용은 여기 이 시편에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7편, 78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시편은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우리는 각 시편에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이 시리즈의 일종의 구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시편에 대해 제공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각 시편에 대해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개요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종의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떤 단계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실제로 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왜 기록되었는지, 시편 기자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그가 출애굽 모티브의 특정 요소를 그의 특별한 구성에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의 구조, 루브릭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모티프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할지라도 무시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에는 훨씬 더 독창적인 언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이 출애굽기 모티브,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측면들 중 일부를 비교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누락 문제도 해결될 예정입니다. 핵심 요소가 있는 곳입니다. 잠시 후에 출애굽 모티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민수기에는 등장하는 출애굽기 모티브의 핵심 요소들이 무시되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중 일부를 제기하고 일부를 가져오고 개별 시편을 다룰 때 그러한 사항 중 일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은 시편의 시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가 언급한 시편, 특히 시편 105편, 106편, 78편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줄거리와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비판을 받아온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들은 다소 덜 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실제 시편 자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히브리어 시약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나 1년의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매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적 특징, 특히 강조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편에 담긴 특정한 시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사용, 해석, 재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거나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은 확실히 작가의 출처로 보이는 것이 그가 자신의 작품에 배치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는 시편 자체와 출처 사이의 관계 중 일부를 탐구하여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 중 일부를 살펴보면서 그 출처가 실제로 오경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다른 본문, 오래된 전통 또는 다른 시편이나 다른 문학 작품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그것을 엮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적에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편 기자의 해석이나 제사용에 대한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인용할 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벨인 NASB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텍스트를 더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시약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저기서 단어의 특정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정 텍스트를 조정할 예정이며 내가 언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 요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 시편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일은 출애굽을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출애굽기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클렌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창세기의 끝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과 그의 대가족이 등장하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총 70명의 영혼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 닥쳐온 기근, 곧 극심한 흉년을 피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참여시켰고 그들은 단지 클랜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분명히 번성하여 민족이 되고 그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의 수가 많아짐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 우리는 이것이 일부 시편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티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노예 제도,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 장자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열 가지 재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시편 전반에 걸쳐 재앙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모티프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적인 바다 횡단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빼앗아 광야가 시작될 때나 바다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도의 반역이 있는 것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반역이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그것은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야기할 개념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식량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전통인 만나와 빵이 제공되며 메추라기를 곁들인 고기도 제공됩니다. 그 규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원에서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죄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소그룹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도 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필요를 그들에게 내려놓아야 하는 끊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 토라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명기가 레위기 두 장과 마찬가지로 토라에 대한 많은 설명을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책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를 넘어서고 있지만 율법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토라 자체의 패턴을 따르면 트랜스요르단 지역의 초기 정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 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아주 빨리 그린다면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그리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르단이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꽤 많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그런 종류의 지역인 신명기 끝 부분에서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땅은 본래 아모리 족속에게 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모리 족속과 옥과 시온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영토를 건너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복했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 그들에게 약속된 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넓은 지역을 격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모티브의 구성 부분입니다.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다른 성경 전통에 엮어졌는지, 그리고 히브리 시의 구조에도 어떻게 엮어졌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6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136편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더 짧은 시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개와 첫 번째 비디오의 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개도 포함하려면 더 짧은 시편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짧은 것 중 하나이고 실제 책의 마지막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곡은 첫 번째 곡인 시편 78편입니다. 따라서 시편 자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례 찬송, 즉 후렴 찬송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 행 뒤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각 절이 있으며 그 종류의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키레오람 하즈도, 기리올렘 하즈도, 라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적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성 찬송입니다. 아마도 이 찬송을 배경으로 한 후렴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리더가 특정 구절을 외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기리올렘 하즈도라고 말하며 매년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응답은 물음표와 함께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 라인인 기리올렘 하즈도에 대해 확실히 학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시편의 원본인지 아니면 전례적 구성을 만들기 위해 다른 작품에 삽입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쿰란의 시편 두루마리의 시편 145편의 사본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비교적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각 절 뒤에 항상 나타나는 후음 행과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소라 본문에 있는 사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서 특정 구성을 보고 그것을 예배적 맥락으로 더 옮기기를 원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청중이나 참여자가 참여하기 위해 낭독할 수 있는 대사를 추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것이 부기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편 135편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다루는 구절은 대략 10장부터 22장까지 13절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병치가 주목할 만함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135편이 있고 136편 이후에도 나온다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시편들 사이에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편의 편곡자나 시편의 작곡가, 편집자와 편집자의 편집 활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고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이 전사로 많이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고 그것이 주요 추진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기에 어떤 요소들을 붙잡고 채택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다양한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그것으로부터많은포인트를얻거나증명할수있습니다그러나이특별한저자는하나님이전사싸우는자이스라엘의왕이시며다른왕들과싸우는분이라는생각을붙잡은것같습니다잠시후에살펴보겠습니다그러면시편자체의구조를살펴보겠습니다그것은대부분의시편이시작하는찬양과예배의소개로시작됩니다비록출애굽기시편이찬양과관련이있다고하더라도청중을노래의영찬양과예배의영으로이끄는도입부부분을발견하게될것입니다그래서우리는1절부터3절까지의그내용을가지고있습니다그다음에는4에서9까지의창조에있어서하나님의사역이있습니다이에대해서는좀더자세히설명할때다루겠습니다그러나우리가생각해야할창조의개념은단순히창조의초기행위만이아니라세상을유지하고유지하는것에관한것이기도합니다이에대해서는조금나중에다루겠습니니다그다음에는출애굽에서하나님의역사가있습니다두가지주요측면은이집트로부터의구출과트랜스요르단왕들의패배입니다이것이시편기자가초점을맞춘두가지주요측면입니다그다음에는하나님의구원을요약한찬양요약이있습니다우리는그것이정확히무엇과관련이있는지에대해이야기하겠습니다하지만지금은계속해서살펴보겠습니다각섹션을살펴보거나이섹션중일부를선택하여이에대해좀더이야기해보겠습니다나는그구절을모두읽지는않을것이다그것들은여러분이살펴볼수있도록거기에있을것입니다그러나나는그것의특정부분을강조했습니다히브리어로호돌라하델러에게감사를표하는이문구호돌라아도나이하델러아도나이는세구절의시작부분에반복되는문구입니다이는정리하는데도움이되며이것이하나의특정섹션으로보아야한다는것을알려주는데도움이됩니다우리는소개된헤세드의개념을가지고있습니다소개된히브리어단어는키레오람하스도기리올렘헤스도입니다여기에히브리어단어헤세드히즈드가있는데그것이어떻게해석되는지에대한매우중요한개념이기때문에여기에올려놓겠습니다 H. 에이더드히브리어로그와비슷한것제가글을써보면영어도좀그럴것같네요한번에설명하기는좀어려운단어인데은혜와관련된말입니다그것은자비와관련이있습니다이는특정상황에서언약의사랑과관련이있지만반드시모든상황에적용되는것은아닙니다나는은혜가아마도사용하기에가장좋은문구인지궁금합니다그러나그문구나단어자체만으로는이단어를충분히정의하지못합니다우리는이기리올렘헤스도를찾았습니다그것이반복되었습니다그것이반복된다는사실은하나님의자비가영원하다는것과같은의미에서일종의메아리와같습니다그래서우리도이영원한방식으로그것을계속반복하고있습니다그러므로그것이반복된다는사실은하나님의영원한언약적사랑을반영하는것입니다여기에는몇가지자격이있는데이에대해서는잠시후에알아보겠습니다우리도여기서신중의하나님께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히브리어로엘로에이엘로임일러에이엘로임이라는문구가있습니다엘로임은이러한핵심구성요소중하나입니다히브리어수업이아닌건알지만이단어들을이야기해야합니다그것은하나님에대한일반적인단어입니다이런엘로임이될것이고그렇게쓰여지고그렇게발음될것입니다이스라엘의하나님을묘사할때자주사용되는단어입니다그러나많은사람들이깨닫지못하는것은그것이다른신들을묘사하는데도사용되는단어라는것입니다고대근동에서는이스라엘사람들사이에서도신에대한관념이있었지만다른신들천사형인물천상의존재들에대한관념도매우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 이다른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즉 테트라그람마톤, 여드헤바브해을 볼 때에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신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랬는지, 그들이 신임을 인식했는지, 천사라고 생각했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성경적 암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묘사하는 엘로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던 신명기 10장 17절과 시편 기자 사이에 잠재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문헌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할 것입니다. 나는 아주 드물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나의 영어 예비력입니다. 성경에는 그 자체로 존재한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책이 이런 종류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경전의 책과 부분이 완전히 별개로 쓰여진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하는 것처럼 읽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에는 항상, 즉 절대적으로 성경의 모든 책을 의미하며 성경의 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매우 복잡한 연결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문구를 빌려서 그 문구를 특정 텍스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출애굽기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나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몰입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구절과 단어와 문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들의 텍스트에 통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 신명기의 한 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요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특별한 표현은 이 두 장소에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이는 저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끌어들이는 경전 차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절에서 9절까지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이로움, 그의 위대한 경이로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의 개념이나 언어를 소개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루트 펠레가 있습니다. 그냥 루트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펠레라는 단어는 아마 영어로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펠레라는 마른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묘사하는 개념이다. 고대인들은 개인의 직업, 일, 임무를 분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무를 벨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에 이르면 니브러트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것, 기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니브러트라는 단어와 거덜라트라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펠레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를 볼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의 개념을 다룰 때 고대인들은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 가지 계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나무를 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대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 등 자연이 돌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나 상처가 나도 치유됩니다. 그것은 내려오고 이것은 우리가 치유되는 자연적인 과정인 대자연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찾아오는 멀리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신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두 개의 층만 있었습니다.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은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가 치유된다면 대자연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실제로 한번 내 고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성경 세계에는 자연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로아트, 거덜라트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것이 경이로움으로 번역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호로 번역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며 이것은 성경적 기적의 언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펠레, 펠레이, 라는 단어와 니플라우트, 리브로아트, 라는 단어가 종종 출애굽기와 출애굽 기간 동안 일어난 기적에 할당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기적을 뜻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배너를 의미하는 단어인 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용어로 장엄한 것과 같은 어떤 종류의 단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약간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특별한 시편의 작품에서 채택된 패턴이 그가 먼저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다음 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으니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게만 이곳을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서 이러한 경이로움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전체에서 찾을 수 없는 특정한 패턴에 대한 이 일반적인 내용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질문이 있으며 제가 여기에 있는 진술 중 하나에 물음표를 붙일 때마다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잠재적인 지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 솜씨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여기 기술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단어에는 어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해로 번역되는 테이 변어 비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성경 번역에 잘 반영되지 않는 유형의 것입니다. 번역가가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개념을 도입한 이해의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히브리어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태양과 달에 대해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해와 달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시편 기자가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달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더 큰 빛이 창조되고 더 작은 빛이 창조된다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창세기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해와 달은 그 특별한 시기에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을 치셨다는 언급입니다. 이는 우리가 합창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시편 기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당시 이집트 사람이었고 당신의 맏아들이 치명타를 당했다면 당신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밑줄입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특별한 시편에는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집트인들을 쳤고 바다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다를 가르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엘렉소어 버브제림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어느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것을 묘사하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이상한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단지 그것들이 마음에 떠올라서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본문이 영향을 받아 그것들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쪼개진 조각 사이에 있는 횃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짐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본문에 들어가서 그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예언하는 본문이라고 믿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인도할 것을 예언합니다. 더 읽어보면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그 당시에 실제로 언급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연성 있는 이 텍스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개연성 있는 환상을 말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도박을 해야 한다면 분명히 나는 도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박을 해야 한다면 그가 이 시편을 쓰면서 이 특별한 본문을 썼을 때 창세기의 이 본문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염병을 대략적으로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선택되고 다른 아이는 언급되지만 축약되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멸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를 치고 바로를 공격하시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특별한 왕의 공격과 멸망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이 특별한 시편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이후의 다음 부분을 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데려가시며 사막 사건을 얼버무립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사막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광야 시대의 40년 광야 생활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옥과 시온이라는 두 왕을 멸망시키신 트랜스요르단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언급된것들입니다앞서말했듯이짧은발췌문에서이것의강조점은이스라엘백성들의불순종에있는것이아니라거의왕으로서싸우시며다른왕들과비교될정도로하나님을멸망시키는것에있습니다하나님은바로를치고옥을치고시온을쳤습니다그는그들의전사였습니다그는사막기간동안그들의왕이었습니다이것이바로이시대의하나님이그들의왕이셨다는이스라엘백성들의인식이었습니다질문이생깁니다왜트랜스요르단정복을중단해야할까요왜우리는더이상진행하지않았나요최초의땅정복과마찬가지로현대학문에서이에대한가장대중적인이유는시편기자가모세의첫다섯권의책인토라를주로다루었기때문입니다민수기의끝신명기의시작은트랜스요르단정복에만그치고더이상진행되지않습니다따라서이것은시편기자당시토라가어떻게든모음집이었다는생각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영감을받았다고말하고싶은데좀시대착오적이긴하지만당시에는굉장히중요한책으로여겨졌었고책모음집처럼여겨졌죠그럼다음토지분배로이동합니다우리가여기서보는이패턴은시적인패턴입니다강조하는구조입니다테라스형패턴이라고합니다그냥표시해두겠습니다나는이것이시강좌가아니라는것을알고있지만이비요소가강조를위해반복되는 A, B, B, C 로도식화되어있습니다따라서이특별한경우에우리는그들의땅을유선으로보고부여했습니다그러면우리에게는그의종이스라엘에게다시반복되는유선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는가지고있고그가그들의땅을준것은이것의 A 부분이될것입니다유산은두번반복되는 B 입니다그다음에는바로여기그분의종이스라엘씨가있습니다그의사랑의친절이영원하기때문에이것이있다는사실이그사이에삽입됩니다그것은일종의계단식패턴을파괴합니다이것은많은사람들이이후렴구가시를분할하고잘읽히지않기때문에실제로나중에시편에추가된것이라고가정하는또다른이유입니다그러나어쨌든이것은우리앞에있는본문이다그러면우리는하나님의구원에대한찬양을요약하게됩니다시편을마무리하는데에는시기를정하기가어렵습니다이는하나님께서이스라엘의낮은신분을기억하신다는것을말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는정말로모릅니다이것이그가이집트에서노예들을구출했을때의출애굽에대한언급입니까아니면이것은실제로587년의포로생활과같이이스라엘사람들이나시편기자들이겪었던일을언급하는것입니까따라서이들중어느것이확실하게결정하기어렵습니다또는아마도이러한시나리오중하나가원인일수있다는점에서특히모호한방식으로작성되었을수도있습니다여기에나오는호돌레하돌라는단어가다시나옵니다기억하시겠지만시편시작부분에서말했듯이이문구가세번이나사용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시편의포함과같은것을만들어내고우리에게시작을상기시켜줍니다그러나우리는나중에그개념에대해이야기할것입니다병치나는전에이것을언급했습니다그럼이제그것에대해몇마디말씀드리겠습니다출애굽기시편의매력이있는것같습니다출애굽기의일부내용이포함된시편77편은시편78편옆에나타납니다다시출애굽기가지배적인시편105편은시편106편바로옆에나타납니다여기에시편135편이있는데이시편은시편앞에있습니다우리는방금136을보았습니다따라서편곡자가사물을그룹화하려는일종의인지적노력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우리는이것이성경문헌의다른곳에서도사실임을알고있습니다제가다루고있는것은연합의원리라고불리는것인데제논문과다른포럼에서논의하고있습니다 시간제약으로인해지금당장이에대해다루지는않겠습니다그러나시편자료의내용은시편이서로나란히배치되는특정위치를지시합니다그것들은완전히무작위로함께던져진것이아닙니다그래서이것은단지내질문이었습니다어떻게이런상황이생겼나요두가지아이디어중하나는그것이무작위적이고우연이라는것입니다이런종류의것들에대해생각하는사람이얼마나될지는모르겠지만어떤사람들은그것들이무작위로조합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나는편집활동이있고시편의편집자들이각시편각시편의내용그안의키워드내용을하나로묶을때어떻게끝나고어떻게시작하는지알고있다고주장하고싶습니다이는여기와다른곳에서도분명합니다비록지금당장은이에대해다루지는않겠습니다그러면요약하자면우리가살펴본첫번째시편인시편136편에대해무엇을말할수있습니까첫번째는출애굽의개념을취하여하나님을전사또는전사왕으로묘사하거나묘사하는데사용한다는것입니다두번째는예배적인목적이있다는것입니다그래서그것은고의적인것설정매우특별한설정이있었던것으로간주됩니다설령유월절그렇다고맹세하고싶지는않지만아마도유월절이었겠지만더큰의식의일부로기능했을것입니다이시편에서이스라엘은전적으로수동적입니다그들은아무것도하지않습니다그들은어떤결정도내리지않습니다그들은반항하지않습니다그들은생각하지않습니다그들은오직전능하신하나님에의해구원받기위해그곳에있는것입니다항상그런것은아니지만이특별한시편에서는그렇습니다이것이바로시편기자가하나님의백성을묘사하기위해선택한방식입니다출애굽기에관한한직접적인암시가많지않았습니다나중에이것이어떻게변하는지살펴보겠습니다시편에는예그는아마도이특정장소를보고있을수도있고아닐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고또는그가이특정장소를요약하고있다고말할수있는더많은부분이있을것입니다우리에겐이런게별로없었어요시편기자는출애굽사건을언급할때좀더일반적인것으로보인다그렇다면연대순에대한질문이있습니다장자를먼저언급한다음모든재앙을사용하여이스라엘을구원했다는점에서약간의변화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그것의작은예입니다나중에더자세히살펴보겠지만비록시편기자가출애굽기를정해진일련의사건으로여기더라도무언가를가르치거나시를창작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생각이나개념을소개합니다따라서연대순은훨씬덜중요해집니다그래서우리는다른시편에서도이에대해논의할것입니다그렇다면사랑의친절의자격에대한질문이있습니다시편기자는기레오람하도기리올렘헤스도라는개념을반복하지만그의사랑은영원하기때문에사랑의친절이라는개념은실제로이스라엘을대상으로합니다시편기자가실제로의미하는바는그의사랑이이스라엘이나그의백성에게영원하기때문입니다이것이시편의요약입니다이것이우리가완성한첫번째시편입니다다음으로살펴볼것은시편78편입니다이것은디아어데이비드이맨엘이출애굽시편에대해가르친내용입니다첫번째세션은서론시편136편후렴전례입니다